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온 미사일 등 방공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10여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독일, 루마니아가 패트리온 미사일을 추가로 보낼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는 자유국가이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남은 채로 끝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등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우리의 성공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우리도 그들의 성공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불거진 노령 문제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게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우크라이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은 그림자에서 걸어나올 때라면서 11월이든 다른 어떤 달이든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라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재직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는 그를 잘 알지는 못한다, 잘 모르겠다면서 그가 대통령일 때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전쟁을 겪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가자지구의 학교를 공습해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피난처로 사용되는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학교를 공격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동부 칸 유니스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공격 당시 현장에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 테러 분자를 공격하기 위해 정밀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10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또 도로 하천제방 산사태 교량침하 등 피해를 본 공공시설은 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시 대피한 이재민은 3,500여 명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를 치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1일부터 장맛비는 잠시 멈추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해군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리치함이 8일 베트남 중부 캄나낭에 입항했습니다. 블루리치함과 미 해양경비대 소속 경비함 한 척은 남중국 해와 인접한 캄나만을 5일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관영 언론에 따르면 7함대 사령관과 관계자들은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현지 인민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우호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이미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핵수석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최근 사임했다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 의회에서 열린 증언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고 변화를 주도하도록 외부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도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3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승리하게 두면 북한과 중국, 이란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였고 이제 그들은 나토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NATO is more powerful than ever. 32 nations strong.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것은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보장의 힘과 의미 때문이라면서 5조는 1949년 동맹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 이유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회원국 한 개 나라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는 일명 집단 방위가 나토 헌장 5조의 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침략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Putin'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continues. And Putin wants nothing less than Ukraine's total.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3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치고 100만 명 이상의 젊은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러시아를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방공 무기 체계에 필요한 장비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술 방공 무기 10여 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지원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Let's be honest. Not even our support for Ukraine has been a given.
이어 러시아를 이웃으로 두고서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지는 없고 세상에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비용과 위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승리가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중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들은 모두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only would it embolden President Putin, it will also embolden other authoritarian leaders in Iran.
또한 그들은 모두 나토가 실패하기를 바란다며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안보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정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을 포함한 32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 유럽연합 등이 참석합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 나라 정상이 모이는 만큼 이곳 워싱턴 DC의 경비는 삼엄합니다. 여러 회의가 열리는 이곳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의 도로는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 건물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한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도태평양에 영향을 미치고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What happens in Europe impacts the Indo-Pacific. What happens in the Indo-Pacific impacts Europe. We see this every day.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데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이나 기술을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중국과 북한 혹은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다른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not expect that the PRC and the DPRK or Iran for that matter are supporting Russia for free. We're watching carefully to see what Russia.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나라들은 유럽의 자유와 주권, 안보를 수호하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질문에 우리 모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이 전쟁의 결과는 유럽은 물론 한국에도 전략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고위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포탄과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얻고 있고 전장에서 확실히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푸틴은 가능한 모든 군수품 공급원을 찾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을 더 늘리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양에 갔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0일, 스웨덴을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행사에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됩니다. 정상회의 이후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32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및 EU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 보도진은 프리드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면서도 한국이 맡을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애틀란틱 카운슬 특별연구원인 프리드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프리드 대사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협력이 동북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까요?
NATO is not an Asian security organization. It's a transatlantic security organization.
우선 나토는 아시아 안보기구가 아닙니다. 대서양 안보조직이죠. 하지만 대서양 국가들에 대한 도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위협이 증가하는 시점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자유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나토와 협력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도 협력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와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관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죠. 나토 정상회의는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자신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리드 대사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협력은 얼마나 중요하게 논의될까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I believe South Korea can help inform our understanding, our meaning US and NATO understanding.
한국이 북한의 정책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이해를 높이고 싹트기 시작하는 북러 동맹의 중요성과 결과를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러 동맹은 중국도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동맹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변방 국가가 아닙니다. 주요 경제 대국이자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유세계에 대한 진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 의견과 조언을 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드 대사님,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한국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도움이 될까요?
I'm not a military person and I would not want to give military advice. South Korea is already a supplier of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국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탱크를 대량으로 판매한 것이 그 예입니다. 사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을 자유세계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유세계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무장하고 있는 적들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방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무기 지원은 한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마도 미국과 다른 핵심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도 분명 맡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세계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프리드 대사님, 국무부에서 재임하신 40여 년 중 대부분을 소련 붕괴 이후 대유럽 정책을 이반하는 데 집중하셨는데요.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푸틴의 국제사회에 대한 KGB식 정보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The key takeaway for me is that Moscow lacking the self-confidence to become a country.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된 러시아가 왕따 사이에서 동맹을 찾는 구소련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련에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는데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고 싶어하며 가능한 모든 협력국들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한 결의를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푸틴의 수많은 실수 중 하나겠죠.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푸틴이 스탈린주의 모델과 옛 러시아 제국주의 모델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말이죠.
러시아 당국자들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am sure that there are those in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who understand that sacrificing relations
러시아 외무부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러시아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 등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신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에서 2017년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내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이 어떤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Sanctions need to be coordinated on a multilateral basis. And now the Russians have drawn a link between the Russia sanctions.
제재는 다자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제재 체제와 대북 제재 체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체시켰죠. 저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고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제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더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각도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 간의 방산 협력과 러시아의 셈법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엔 북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별개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I 협력 강화는 잠재적 침략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strengthen the, if you will, the element of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element of deterrence.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2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IP4 파트너 국가들도 3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들은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IP4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토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동맹의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P4 should indee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NATO. NATO is completely definitively
또 중국이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IP4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말을 무시해야 하며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와 관련해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라면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IP4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와 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역내 방어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태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도 이날 BOA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는 나토 및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안보 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아시아 작전지역으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안보와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만약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놀라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나토와 RP4의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So, but this has been an evolving.
이어 나토와 IP4 간의 협력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IP4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 know,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프르지스톱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안보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에 의한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엔군 사령부의 일원이라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3년 전 한국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핵심 이슈와 이해관계가 그 이후 더 커지고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나 영내에서 나토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감에 따라 유용한 논의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선 중국의 불만은 매우 익숙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관심이 있고 RP4도 나토에 관심이 있다면서 RP4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영내 전반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RP4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9일 북한 등 소수의 국가만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병원 공습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여전히 해당 지역의 주권국과 우크라이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영토 병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국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에도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 당장 종식돼야 한다며 한국은 안보, 인도적 지원, 재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어린이 병원을 공격한 건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잔혹행위의 희생자들이 정의를 얻을 때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최근 사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무부 통화태 담당 차관보가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한국, 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5일 사임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2021년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박박사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행운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국무부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후임자 인선에 대한 VOA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박 대북고위 관리의 사임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국무부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irst of all, yes, she has stepped down and we do thank Dr. Park for her tireless dedication and strong leadership on DPRK since assuming office.
이어 줄리 터너 특사가 북한 인권 특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며 세스 베일리 대북 특별 부대표도 계속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속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오늘 추가로 발표할 인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전 대북고위 관리는 지난 2021년 1월 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하면서 대북고위 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맡아 미한일 간 대북공조를 주도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박 대북고위 관리는 앞서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정보를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로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앞으로 5년간의 전략의제를 발표한 유럽연합이 북한과 관련해선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8일 2024-2029 전략의제를 채택한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9일 이번에 채택된 전략의제에서 북한 관련 목표가 무엇이냐는 BOA 질의에 전략의제는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유는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자 성명을 내고 이유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존수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유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해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8일 2024, 2029 전략 의제를 채택하고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불안정성 증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훼손 시도로 세계 정치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전략 계획과 확고한 행동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EU는 앞으로도 국제법 질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서 UN 및 UN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는 모든 국제 무대에서 세계의 평화, 정의와 안정,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이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 확대와 현대화에 대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리우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려는 시도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의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날 주일미군 공군전력 현대화에 관한 BOA의 질의에 중국은 냉전적 사고와 진영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배타적 파벌 형성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일미군 공군전력 현대화가 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미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더 넓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안보 위험은 주로 역외의 일부 주요 국가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BOA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spending so much on its military and exponentially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growing coercive efforts again.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내 우방과 동맹,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의에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보의 비전을 견지하고 모든 국가의 불가분의 안보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불안 위에 자국의 안보를 구축하려는 발상,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관행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용젠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는 항상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제고를 지지해왔다면서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올해 들어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해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 탄도미사일 두 발을 추가로 시험 발사함으로써 지난 6월 26일 시험 발사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영내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동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영내 안보를 저해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최근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대표가 되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잇따라 핵무장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 여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BOE의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협의 그룹은 핵 억제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한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9일 탈북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하원 의원은 9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을 향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북한의 두려운 가족들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미워지고 아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고통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하기를 약속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또한 이날 푸틴의 방북과 그에 따른 두 독재자 간의 방위조약 체결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은 북한의 공세에 굴복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s we see more growing threats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이날 행사에 초청된 4명의 한국 정착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함을 토로하면서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태를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희혁 씨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원들에게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에서 배를 몰면서 라디오 등을 통해 접한 외부 정보가 김 씨에게 북한 밖 세상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외부 정보의 주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아닌 내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목숨 건 탈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많은 새 세대들이 김씨 정권의 교육만 받고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민족의 가장 주적으로 교육을 받고 세미를 받고 있는 거죠.
김 씨는 지난해 5월 북한 황해남도에서 자신을 포함해 일가족 9명을 태운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도 북한 정권에 의해 세뇌받은 자신의 관점을 통째로 바꾼 건 한국 드라마와 같은 외부 정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현대 경제난으로 문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게 김 씨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외부 정보가 북한에서 충성분자였던 저희 머리를 바꾼 것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평양 엘리트층이라는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평양 시내에 식당을 차렸지만 지배인이던 어머니가 직원들이 수령보다 지배인을 더 따른다는 모함으로 자신과 함께 보위부에 끌려가 범죄자가 됐다며 바로 이때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통해 2013년 4월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범죄로 느껴졌다는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외부 정보 유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권리를 그들에게 계속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났을 때 시행착오 겪지 않게 더 빨리 접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너무 중요하다고
이번 의회 행사는 지난 7일부터 워싱턴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고 있는 제21차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김 의원에게 행사 개최를 제안했던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행사 후 VOA 기자 만나 탈북민들의 이번 증언은 정말 강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이날 증언은 이들이 겪었던 북한 정권의 세뇌가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It was really powerful. What we showed is people escaping over several different decades and how the brainwashing of the regime is.
숄티 대표는 또 탈북민들이 이번 의회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는 지금도 끔찍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주민 약 300만 명이 숨진 고난의 행군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경고했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김 의원과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Well, pass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We did that in 2004.
김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의회 북한 인권법 연장 조치가 지연된 지 거의 2년이 됐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탈북민들이 어디에 정착하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북 방송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에선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2018년에도 의회는 만료 시한을 넘겨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2년 가까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21번째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 탈북민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주최하는 제21회 북한자유주간이 7일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8일 VOA에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김씨 정권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여주자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탈북민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북한 정부에 의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 자유주간은 오는 14일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생존자 중심의 책임규명 접근법을 지지하며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권은 강제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매체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과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권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권과 책임성, 정부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워싱턴을 찾은 16명의 탈북민 대표단은 8일 오후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비공개로 주재한 미국 관리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9일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탈북민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상황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 기간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와 북한 자유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협 집회를 비롯해 링컨 기념관 앞 기도회, 디펜스 포럼이 하원 건물에서 주최하는 증원회 등 다양한 행사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들과 매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해왔고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서울에서,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 증언과 의회 청문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탈북민 대표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세율, 결의열 통일연대 대표는 8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 20주년을 맞아 탈북민들의 위상도 예전보다 달라지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유엔 방문도 그렇고 우리가 호소문 하나 전달을 하기도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게 수산솔기와 우리 탈북민 사회의 이런 연합으로 진행된 이게 자유주간 행사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는 그런 반증이죠. 또 경청을 해주고 미국에서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달라졌다고.
지난 2003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허광일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도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북한인권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년만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 북한 자유주간은 유일하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북한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했고 그 사회에서 겪어온 순환이 찬 어떤 인생사를 거짓과 가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양심을 울리게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인권운동에 동력을 제공했다며 그 중심에 탈북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민간단체들의 행사를 주최하고 탈북민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들의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누구 그 어떤 각본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더 세게 혹은 또 뭐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이브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남한사에 적응도 하고 다양한 그 학습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입으로 누구 입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주간 행사가 뭐 정말로 우리가 미국의 국회의원들 정치권 그다음에 국무부 사회계 각종 인사 개인들한테까지도 교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난 1회 북한 자유주간 때부터 해마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뷰에이에 북한 자유주간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독재가 김정일에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최근엔 3대 악법을 비롯해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정권이 보낸 오물풍선을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면서 20일에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김정은 남매의 폭정을 알리고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어인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3년 7월 8일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전함 4척이 1,000명 이상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도쿄만 입구 우라가 해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라는 밀라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 7월 8일 일본에 도착한 것입니다. 페리 제독이 거느리고 나타난 검은 증기선을 보고 일본인들은 경악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증기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검은 증기선을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밀러드 필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는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호조약 체결 요구에 일본 정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논란 끝에 일본은 페리 제독이 가져온 친서를 받게 됩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 측에 친서를 전하면서 내년에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페리 제독은 전함 8척을 끌고 다시 일본에 나타납니다. 기세에 눌린 일본은 마지못해 협상에 임하고 1854년 3월 31일 미국의 일본 항구 두 곳을 개방하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는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압에 의한 개방이었지만 이후 일본은 개혁파의 주도 아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메이지 왕이 상투를 자르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고 서방에 대한 문호 개방이 촉진됐습니다. 1853년 7월 8일 일본에 출현한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출발이었습니다. 1815년 7월 8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는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 황제 오른 때부터 같은 해인 1815년 7월 8일 루이 18세가 황제에 복위하기까지의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두 해 뒤인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파리로 돌아와 정권을 재탈환합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은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루이 18세가 1815년 7월 8일 황제에 복위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